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히고 중국과 미국 모두의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나의 기대라면서 무역 균형, 펜타닐, 틱톡 그리고 많은 다른 주제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확정 직후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통화 내용에 관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기에서 중미 관계가 좋은 출발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미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은 이어서 시 주석은 중미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국가 상황을 가진 대국으로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핵심 이익과 주요 우려를 존중하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련한 사안임을 강조했고 미국이 신중히 다룰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미 무역관계는 상호 이익과 윈윈의 본질을 갖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은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시 주석이 언급했다고 신학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주요 문제에 대해 정기적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의 축하에 감사를 표했고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과 빨리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정 부주석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관영매체 등에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미국 측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한정 국가 부주석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과 관련해 우리 중국은 미국 신정부와 대화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측은 아울러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중미 관계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개월간 억류했던 인질 일부가 오는 19일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 이행 첫 단계로 하마스 측은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33명을 19일에 석방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군사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7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국 간부 6명이 13일부터 이날까지 현지를 방문했다고 밝힌 것으로 NHK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때가 많지요. 어느 나라에서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이름은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리암, 올리버, 올리비아, 엠마 같은 이름이 유행하는 가운데 눈에 띄게 인기가 또 없어지는 이름도 있어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시선을 끌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미국의 아기 이름의 유행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베이비 센터가 2025년 멸종 위기에 있는 이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캐서린, 제이든, 앤, 필립, 에드워드 같은 이름이 멸종 위기 이름 목록에 있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 유행했던 이름이고요. 영국 등 왕실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이런 이름들이 최근에 그 출생 신고를 하는 미국 아기 이름 순위에서는 작게는 100계단, 많게는 400계단 이상 그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으로 끝나는 이름, 데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데니엘, 앤디라고 불리는 앤드류도 요즘 부모 세대가 조금은 싫어하는, 싫증내는 그런 이름으로 꼽혔습니다. Z세대, Gen-Z에 이어서 알파세대, 그리고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은 베타세대라고 부릅니다. 베이비 센터에 따르면 베타 세대 아기들 사이에는 노암, 리아, 리암, 올리비아, 아멜리아, 에마 같은 요즘 유행하는 이름과 함께 남자아이의 경우는 E라는 그 스펠링이 들어간 이든, 에스톤, 엔조 같은 이름이 유행하고요. 여자의 경우는 끝에 리 또는 린이 들어가는 아달리, 로잘리, 에이블린, 브루클린, 메들린 같은 이름이 인기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18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일부 지역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강원도 원산과 장전, 황해도 용현, 신의주 그리고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에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로 낮 기온 많이 올라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개성과 청진도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는 영하 5도, 함흥은 영하 8도, 원산 영하 2도가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중강은 영하 16도, 해산은 영하 18도.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5도, 원산 9도, 함흥 11도로 가장 높습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상 2도, 해산은 영하 2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동해상은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서해는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Placing our core national interest above all else is not isolationism.
When President Trump chose me for this position, the primary charge.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내각과 백악관 고위직 지명자 또 임명된 인사들 짚어봅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의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금지법이 곧 발효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협정에 진전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와의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서 총성이 멈추는 종전으로 가는 길에 큰 관문을 넘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총리실의 발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총리실은 17일 새벽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팀으로부터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가 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보 내각 회의가 17일에 소집됐고요.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그 휴전 협상안이 타결됐다는 발표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전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양측은 영구적 종전으로 이어지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고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당초 16일 오전에 휴전안 승인을 표결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가 돌연 내각 소집을 연기했습니다.
네, 왜 연기를 했던 걸까요?
네, 두 가지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소집을 연기하면서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에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 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하마스 고위 관리인 이자트 엘라시크는 바로 성명을 내고 하마스는 중재자들이 발표한 휴전 합의를 준수한다고 반박했죠.
네, 자 합의안 표결을 막은 또 다른 상황 어떤 겁니까?
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16일 만약 이 합의안이 승인되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대인의 힘 당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TV 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가자 휴전 인질 석방 협정은 하마스에 대한 항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협정은 무모한 것이며 전쟁의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패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소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17일 안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 휴전안이 또 이 발효되는 게 아닌데요.
네.
이 안보 내각이 승인한 합의안이 이 또 전체 내각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18일이 유대교인들의 안식일인 사바트이기 때문에 전체 내각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밤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전과 인질 석방 시행일이 당초 합의됐던 19일에서 하루 늦은 2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단계적 휴전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6주, 즉 42일간 교전을 중지하고 가자지구에서 인질 33명, 이스라엘 측에서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또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데요. 합의 16일째부터 이 휴전 2단계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2단계에서는 남성 군인을 포함한 나머지 인질들이 풀려나게 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 숨진 인질들의 시신 송환과 가자지구 재건 작업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자,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 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납치됐습니다.
네.
이 인질들 가운데 현재 100명 정도가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편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 가자 전쟁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4만 6,7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15개월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엔 기관들은 휴전이 시행에 들어가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쏟아부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죠.
네, 자 휴전 협상은 최종 시행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협상이 끝내 시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다고요.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이 시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말했듯이 이 휴전 시행이 일요일인 19일에 시작될 것을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6일에 국무부에서 이 고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과 협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휴전이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자지구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가자지구 주민들은 휴전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16일에도 가자지구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감행해서 최소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전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해결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 종식 후에 가자지구를 과연 누가 통치할 것인지, 또 재건이라는 이 어려운 작업을 누가 감독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국내 소식입니다. 아주 인기 많은 소셜미디어입니다. 틱톡. 미국에서 곧 금지될 상황에 놓여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틱톡 사용을 불법으로 하는 일명 틱톡 금지법이 19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이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법 시행을 막을 방안을 찾겠다고 시사를 또 했죠.
네, 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틱톡 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내 틱톡 사업권 강제 매각법은 지난해 4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는데요. 그 매각 시한이 바로 1월 19일입니다. 틱톡은 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네.
이에 틱톡이 미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틱톡 시행법을 시행해도 좋다. 이런 매각법을 시행해도 좋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자, 틱톡 매각 시한 다음 날, 뭐 22일 아시겠지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구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이 마이크 월츠 지명자는 마이크 월츠 씨는 1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법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법은 대통령에게 90일간 매각 시한을 한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월츠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해당 규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계속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네, 몇몇 언론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대통령 취임 후 틱톡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때는 이 틱톡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틱톡 금지를 지지했는데요.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틱톡의 사업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또 두 차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이 캠페인 영상이 틱톡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내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이 있다면서 틱톡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틱톡 사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이 미국 내 틱톡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명이니까 인구의 약 절반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네.
틱톡이라고 하면은 이 짧은 동영상, 이른바 숏폼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틱톡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스마트폰에 틱톡 앱을 새로 내려받을 수도 수 없게 됩니다.
네네.
기존 사용자는 뭐 틱톡 앱을 이용할 수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업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왜 틱톡 사용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틱톡 모회사인 이 바이트댄스가 중국 베이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틱톡 측은 그럴 리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틱톡 퇴출이 추진됐던 건데요. 현재 연방정부 일부 주에서는 정부와 주정부 소유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도 정부기기에 틱톡을 내려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 22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의사당 내부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매우 추운 날씨로 인해 취임식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취임식은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내 의무이지만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식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워싱턴 DC 일기예보는 체감 온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북극의 한기가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부상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20일에 몇 시간 동안 바깥에 있는 수만 명의 법 집행기관, 응급구조대, 경찰견과 심지어 말 그리고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기로 결정했다면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그 실내에서 진행되는 게 처음은 아닌 거죠?
처음은 아닙니다. 이 초기 대통령들의 경우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현대 들어서는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도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도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언급했는데요. 매우 추운 날씨로 인해 취임사와 기도, 기타 연설을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의사당 원형 홀 캐피털 로톤다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다양한 귀빈과 손님들이 의회 의사당 내부로 올 예정이고 이는 모두에게 특히 많은 TV 시청자에게 매우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취임식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요. 텔레비전이나 보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행사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를 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역사적인 행사를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캐피털 원 아레나를 개장하고 취임 퍼레이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서를 마친 후 캐피털 원의 관중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취임식 전날에도 이곳 워싱턴 DC 쪽에서 대형 행사가 있다고요?
네. 19일 오후 3시에 승리 집회 빅토리 랠리가 열리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 행사는 예정대로 열리고 취임식 저녁에 열리는 세 번의 무도회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가 안전할 것이고 모두가 행복할 것이며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대통령 취임식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임식 장소는 이렇게 바뀝니다. 일정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순서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취임식은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보다 먼저 취임 선서를 하고 이후 이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가수인 캐리 언더우드 씨가 아름다운 미국 이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고요.
네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정오경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 예정입니다.
네. 이번처럼 취임식 장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는 시간은 거의 같은 시각이죠.
맞습니다. 수정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종료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 시간에 맞춰 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후 취임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함께 임기가 끝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면 공식 고별식을 하고 의사당을 떠나게 됩니다.
네. 자, 날씨는 춥습니다만 취임식, 역사적인 취임식에 대한 관심, 열기만큼은 꺾을 수 없겠죠.
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의사당 폭동 사태도 있었고 해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자제를 요청을 했었고요. 시민들 대신에 이 내셔널 몰에 성조기를 가득 꼽아놓고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예.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취임 행사들이 4년 전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또 날씨가 춥고 또 취임식 장소가 실내로 바뀌면서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이 취임식 VIP 좌석 티켓이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하고요.
네.
취임식 초청장도 약 22만 장이 배포됐는데 이 워싱턴 아레나에서 이 캐피털 아레나에서 실내에서 관람을 한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그 첫 번째 2017년 첫 번째 취임식 때는 군중 규모가 또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취임식에 모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임식 인파를 언론들이 이 축소해서 보도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네.
의사당 앞 내셔널 몰에 모인 이 관중석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는 트럼프 취임식의 군중 규모가 크게 적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네네.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취임식 때는 30만 명에서 6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1월 20일 그 대통령 취임식 날에 시위 소식도 있습니까?
네. 이 전국 행동의 날 내셔널 데이 오브 액션 측은 취임식 날 11시에 이 워싱턴 DC와 미국 내 다른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트럼프의 극우 억만장자 의제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동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반대 시위까지 계획되면서 이제 경비도 굉장히 삼엄한 상황인데요. 비밀 경호국은 취임식에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경호 인력을 행사장에 투입하고 드론도 하늘에 띄어서 트럼프 취임식장 주변 구석구석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 거주 미국령 US 테리토리스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푸에르토리코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특히 미국 정식 주로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곳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령 다섯 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But the fact is, no administrative authority can put an end to this emergency. Only Congress can enact the legislative measures that are necessary for Puerto Rico to resolve this problem. That's why in October
지난 2016년 1월 당시 제이콥 류 연방 재무부 장관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이곳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정 당국이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를 끝낼 수 없고 오직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정식 명칭은 푸에르토리코 연방국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에 양도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펴내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유형상 비통합 그리고 조직 미국령입니다. 이곳에서는 연방헌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역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 정책 관계는 백악관 대통령실 관할입니다.
Saturday in the Puerto Rican capital of San Juan, activists called for the removal of a statue of Spanish explorer Ponce de León. Some dressed to honor the
1900년 연방 의회가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를 세웠습니다. 1917년 연방법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국령과 마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1952년 7월 3일 연방의회가 푸에르토리코 연방국 헌법을 승인하는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 이 헌법이 발효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수도는 산후안입니다.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다른 영구 거주 미국령 정부들처럼 행정, 입법, 사법부로 분리돼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행정부의 수장은 주지사입니다. 입법부는 아메리칸 사모아, 북 마리아나제도 연방처럼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연방 하원에 대표 한 명을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 대표는 상주 대표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상주 대표도 다른 미국령들이 보내는 대표와 같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권이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구 거주 미국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래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서 대부분 인준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내각 또 백악관 고위직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속속 갖춰지는 트럼프 2기 진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외교수장으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3살로 쿠바계인 루비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속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 루비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중남미계 국무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수억 에이커에 달하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수자원, 자연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리하는 내무장관에는 더그 버금 노스 다코다 주지사가 지명됐습니다. 버금 주지사는 석유산업의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기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상무부 장관의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30년 넘게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이자 억만장자입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상무장관직에 오를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중국을 겨냥한 고율의 관세 등 대중국 무역 압박을 이끌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로는 크리스틴 놈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가 낙점됐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놈 지명자는 지난 2021년 주 방위군 50명을 텍사스주에 보내서 국경 보안을 지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놈 지명자가 미국의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훈부는 바로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 유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훈부를 맡길 인물로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공군 군목 출신으로 트럼프가와 매우 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의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레슬링계의 거물입니다.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와 대학 이사 등으로 짧게 활동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계 인사는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교육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맥마흔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고 의회에서 교육부 폐지안이 가결되면 그는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가 허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라이트 지명자 역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구상을 뒷받침할 걸로 전망됩니다. 차기 행정부 첫 교통부 장관에는 션 더피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더피 지명자는 법률가 출신으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폭스뉴스 정치 분석가로 일하다가 지난해부터는 폭스 비즈니스 인기 프로그램인 더 바름라인의 공동 진행자를 맡았습니다. 이로써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서 두 번째 폭스 출신 방송인이 트럼프 2기 내각에 지명됐습니다.
일본은 논란에 휘말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에 자신의 강력한 옹호자 중에 한 명인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 약물 사용 등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부적격 인사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지명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법무부 부장관에는 토드 블렌치 전 연방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와 국가 기밀 유출 혐의 등의 재판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해왔고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재임 기간의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 법무장관, 부장관의 측근이 기용된 것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의 언론인 피트 헤그세스 씨를 지명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한 헤그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트럼프 당선인도 헤그세스가 진행하던 쇼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직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과 과거에 성폭력 혐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씨를 차기 정부의 보건후생부 장관에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씨는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가문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지난 8월 중도 하차한 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케네디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부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잘못된 의학 정보를 퍼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이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 인선 중에 제일 먼저 발탁한 건데요. 미국 역사상 백악관 비서실장을 여성이 맡는 건 처음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내각의 일부로 여겨지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와이스 지명자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의 플로리다주 선거 전략을 담당했고요.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왈츠 의원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였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추구에 엄청난 옹호자가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이고요. 중국, 북한에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는 캐롤라인 레비 트럼프 캠프 내신 대변인이 지명됐습니다. 올해 27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문제를 총괄할 국경 차르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호먼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반이민 정책을 앞장서 옹호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국경 차르직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하차한 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 지난 10월에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20년 이상 육군 주방위군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병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관련한 전문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중앙정보국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3선 연방하원의원 경력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정부 효율부라는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맡을 공동수장으로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와 비베 라마스와미 씨를 지명했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We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You know, the true test.
정부 효율부는 연방 정부 예산과 인원 감축 등을 목표로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의 업무를 주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조직이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거라고 밝혀서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6년 7월 4일 전에 정부 효율부의 작업이 끝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정부 내각과 백악관 고위직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인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꼼짝 않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Did you buy the car?
No, it was too expensive.
You can ask them to lower the price a little bit.
I tried.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on the loan, but they didn't budge.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차 가격을 낮추든지 이자율을 낮추든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sk, A-S-K, ask는 묻다라는 뜻도 있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차 가격을 낮추든지 이자율을 낮추든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hey didn't budge.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Budge, B-U-D-G-E, budge는 약간 움직이다 이런 말인데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They didn't budge.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They didn't budge. They didn't budge an inch. They didn't give an inch.
1인치도 주지 않는다. 1인치는 2.54cm로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1인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이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아주 태연하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got fired. Did you hear me?
Yes.
You didn't even bat an eye.
I'm trying to decide if I'm happy or sad.
Yeah, he didn't lift a finger to do his job around here.
But he did bend over backwards to get us the parking.
True. And now there will be one extra parking space.
데이빗이 해고됐다는 소식에 제 반응을 본 쟈니 한 말.
You didn't even bat an eye.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요. 여기서 bat, B-A-T, bat은 동사로 쓰여서 bat an eye, 눈을 깜빡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You didn't even bat an eye.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하나 나왔죠?
He didn't lift a finger.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He didn't lift a finger to do his job around here.
그는 회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회사에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대 표현도 나왔습니다.
Bend over backwards.
매우 애쓰다.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did bend over backwards to get us the parking.
그는 우리에게 주차 공간을 주려고 매우 애썼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They didn't budg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buy the car?
No, it was too expensive.
You can ask them to lower the price a little bit.
I tried.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They didn't budg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ey didn't budge.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He didn't lift a finger.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두 가지 표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70년간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mains more essential than ever in shaping our shared future. And I believe
블링컨 장관은 오늘날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은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같은 임무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확장 억제력, 미국이 모든 범위의 재래식, 그리고 핵 능력으로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핵 협의체를 포함해 북한의 침략에 대해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타이완 해협까지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제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it's in the strategic interest of each of our countries not just to sustain this trilateral cooperation but to grow it.
블링컨 장관은 이 세 가지 협력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특히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점점 더 얽히는 시대에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12월 마지막 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The DPRK is already receiving Russian military equipment and training. Now,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Moscow intends to share.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스크바가 평양과 첨단 우주와 인공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으며 푸틴이 러시아의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데 가까워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자 최대 상품 수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시간주의 반도체 공장부터 조지아주의 태양광 시설에 이르기까지 2021년 이후 1,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미국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국이 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완전히 강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